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프라노의 채미가 노래를 부르는 거 이빨이 앞에 좀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가? 그렇다면 전부 다 이빨 다 삐뚤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라시아스가 지금까지 약 한 100여 곡 가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통 한 번에 7곡, 8곡 그래 부르는데 13시간이 되니까요. 매 곡마다 그 양분에 다듬어졌고 우리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 예배소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요한복음 8장만 좀 지겹지요.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배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려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들교회에 정순호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들이 강남교회 환기 문제를 이분이 처리를 하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지하 3층에 와도 지하 2층에 와도 꼭 이렇게 1층 같고 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습기가 차지 않고 참 좋았어요. 원래 저희들 강남교회 이 건물은 다른 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지하실을 파내러 갔어요. 지하실을 파는데 이제 이 지하실을 파는데 벽이 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 어스 그 뭡니까? 어스로 하는 그 공법이 있습니다. 어스 판넬로 하는데 어스 판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법은 어스 앵커라고 해서 지하로 이렇게 구멍을 길게 뚫어요. 그래서 철심을 나가 콘크리트 비버 넣어서 이제 그것이 고정을 하게 해서 거기다 이제 그 흙막이 벽을 붙잡는 그런 형식인데 그 형식은 굉장히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공법인데 이 예배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전 공사 주인이 그렇게 공사를 시도했어요. 이쪽에 옆에는 양수원에 있는 주인이 그 이제 철심이 양수원 땅에 들어오니까 그걸 못하게 막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기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분이 이제 그 어스 앵커를 못 쓰고 철빔을 막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너무 들어서 이 건물이, 이 장소가 부도가 났어요. 채권자가 42명이나 있고 소송이 걸린 게 3건인데 저들은 겁도 없이 이걸 살라고 대들었어요. 아무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채권자들 42명을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소송에 달린 그런 문제 있었는데 우리 몇몇 형제들이 마음을 쏟아내 그게 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싼 땅에 샀고 지하 3층 거의 다 파놓은 거 우리가 팔려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드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정선호 형제라는 형제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일을 안 하고 논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 그때 마침 대구 예배당을 짓는 중이었는데 정순호 형제가 건축을 하는 걸 한 번도 안 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저 형제 그러면 대구 예배당 공사하는 데 가서 일 좀 하겠느냐고 내가 쌀값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순호 형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 형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나 쌀값만 주면 일할 테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그 형제가 이제 대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너무 유능한 건축 기사예요. 대구를 한번 가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기사 절대 구할 수 없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목사님 천장을 내가 구한한 대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천장을 질그릇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목사님 제가 질그릇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천장에다 질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형제가 대구 교회 그 천장을 그릇처럼 만들었는데 너무 디자인이 멋있고 어울리고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형제를 잘 깊이는 잘 몰랐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인천교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인천 거기는 예배당 거기 아주 경사진대가 많아서 뭐 이런 빔으로 앙카를 박거나 어스 앙카를 해가지고 흙막이 벽을 해야 하는데 이 형제가 흙막이 벽을 안 하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느냐? 조금 위험은 합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일하겠습니다. 그 내가 이제 막 대답하기 참 곤란한 게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요? 거기 막 흙을 그냥 이제 파고 흙막이 벽을 안 하고 공사하다 흙이 무너지면 가장 어려운 건 사람들이 다치면 이 형제가 조금 무리로 일을 했는데 하여튼 온 마음을 다해서 흙을 조사하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안 하고 그냥 그 건물을 지었어요. 예산을 내가 계산해요. 난 그냥 말도 계산돼. 그냥 어른 잡아 계산해도 흙막이 공사에 6억에선 8억 정도 들 돈인데 이 사람이 그걸 절약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더라고요. 형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때 어떻게 저 형제가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했는데 밤낮으로 흙을 이렇게 조사해 가면서 흙막이지 공사를 없이 그걸 했는데, 저거 내가 계산 안 해봐서 적어도 6억에서 한 8억 정도 인천교회에다 이득을 주게 했더라고요. 야, 형제야, 고맙다. 형제야, 고맙다. 종종 이제 돌아가신 형제들, 고영복 장로님, 이형모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수는 이런 아까운 형제들 왜 다 데려갑니까? 예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형제들이 기억이 내 마음에 있어요. 솔직하게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치, 고집 되게 세네 하고 막 내가 고함 지를 때도 있는데, 형제들 마음 안에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저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을까? 그건 이형모 장로가 아니고, 고영복 장로가 아니고, 정순호가 아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형모 장로는 전혀 못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든 사람들이구나. 영어 잠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대부분 영어 장로님이 옳았어요. 또 내가 옳은 것 한 두 가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강남께 이놈 와보면, 저 원래 들어 처음으로 그저께 주차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서 늘 뭐 그게 한번 주차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형제가 커피 팔길래 형제가 커피 한 잔 줘. 돈도 안 내고 한 잔 얻어가지고 딱 들고 커피를 마시면 주차장 갔는데 너무 주차장이 아름답고 숲이 예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로 내색을 안 하지만 숲도 예쁘고 예배당도 예쁘고, 우리 교회 와면 감사하면 지하에 이렇게 공기가 좋고 막 이런 전혀 지하가 잘 느껴지죠. 그래 차 소리 다 차단하고 또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이렇게 좋은 장소에 경치 좋게 공기 좋고 아름다운데 만든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할 때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에 좀 잘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뭐 요한복음 8장 끼고 하다 보니까 8장 하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제가 마음에서 만났어요. 어려운 사람, 죄에 매인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그 마음에 만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려운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27명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서초구청을 방문해서 저기 절대 강남교회를 세워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몇몇 분들이 제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 제가 누군지 다 모르지만 그니 그래서 쟤들이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시키는 일까지 있었고, 근데 쟤들이 이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서초구청이 떠들려고 했고, 우리가 철거 중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우리가 졌고, 2심에서 우리가 박문택 장로님 변호하면서 우리가 정말 승소했고, 온 교회 교인들이 울었고, 여기 이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성도들이 물질을 드린 간증들이나 그런 거 막 눈물 겪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아름다운 거 아무 관심 없으십니다. 인간들이 관심을 가지지.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꽃처럼 피어나오는 형제 자매들 속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못 믿고, 형제지간에도 못 믿고, 부자지간에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일평생 잊어서는 감격한 그날, 그리고 내가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다가 여자의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는 그 고개를 들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크다란 돌멩이들 툭툭툭툭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막한 눈을 찌푸리면서 여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발길을 차는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나에게 가늠한 여자처럼 내가 가늠한 자배가 돌에 맞아 죽을 위치 아니지만 제 주위에 크고 적은 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다 밀어내고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예수님이 저에게 여자의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 제가 눈을 들어봤을 때 주님이 다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제가 1600억 횡령했다고 막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요. 막 저를 고소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저는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한 번도 재판에 마음을 쏟질 않았습니다. 평소 때보다 집회를 30% 더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예수님께 마음 빠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날 집회만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서 그 여자를 고소하고 돌로 치면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본 적은 없었어요. 여자는 전에 세상 이야기에 귀가 가 있었고 돈 버는 이야기에 계속 귀가 가 있었고 쾌락에 귀가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떤 기회를 줬냐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길을 막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른 모든 음성 다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나를 만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제가 이번에 집회 중에 우리 교회 귀한 형제 어머님이 세상을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이제 집회라서 제가 못 가고 조기훈 목사님 장례식 간다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조기훈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조 목사님 내가 뭐 그래도 가야 하는데 그래 막 아침을 먹고 교회 왔다가 막 갔어요. 아, 너무 고마운 것이 형제님 내외분하고 거기에 몇몇 형제들이 묵묵히 이제 거기 빈소를 지키면서 형제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 형제 너무 고마웠어요. 형제야, 형제가 목사냐? 목사는 콧대기도 안 보이는데 형제가 여기서 며칠 동안 있었구나. 막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삶을 살면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욕하고 말은 다 물리치고 예수님 한 분 여자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막 악을 쓰며 했던 일들, 내가 옳다고 막 악을 쓰며 큰소리 쳤던 일들, 그리고 막 나를 대적하는 이기려고 하고 내가 벗어보려고 막 했던 그런 다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예수님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다 물리쳤다. 내가 너 나와 단둘이 있게 했다. 그리고 주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이야기를 여자에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에게서 자유를, 그 많은 두려움에서 자유를, 그 많은 절망에서 자유를, 고통의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 여자의 마음에 오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주님 내가 더러운 여자인 걸 아시는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 당신 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보고 죄를 범치 말라고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면 주님께서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땅은 심에는 저 열매는 과목에 과목이 내렸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죄를 다시 짓지만 짓지 않을 수 있는 여자인 걸 알고 그렇게 하셨건 이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자에게만 그 주변의 모든 만물에게서 이 여자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여자 죄 짓도록 유혹과 사탄아 다 물려가고 이 여자 죄를 짓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뒤에 거짓말 안 한 건 아니지만 입만 열면 흘리던 거짓말이 저는 안 하려고만 해도 안 되는 게 나를 떠나가는 걸 봤어요. 주님 나에게도 거짓말 하지 마라 하셨구나. 그래 내가 거짓말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니고 주님이 거짓말 도둑질 하지 말고 다시 거짓말 하지 마라 하셨다면 주님이 거짓말 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니까 안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 죽게 되니까 거짓말 하지 않도록 도둑질 하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네. 그런 사실들을 느끼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거의 바보가 다 됐습니다. 왜 바보가 됐냐면 옛날에 참 똑똑하던 형제고 똑똑하던 자매들인데 집에 내가 봐도 어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바보가 돼서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똑똑한 사람이 처리하고 처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상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하면서 이렇게 집회하긴 처음이었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간식을 준비해놔요. 이제 한 집에 가면 10시 반쯤 되는데 저녁을 먹었지요. 저녁을 뭐 저녁 보통 뭐 6시쯤 먹으니까 10시 반 되면 저녁 먹은 지 한 4시간 반 아니죠. 6시간 반. 예. 그 이제 막 그 시간이 많이 돼요. 4시간 반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잘 때는 그냥 빈속으로 자야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제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 하더니 저는 완전히 어린애가 돼버렸어요. 애들 먹는 게 그래 맛있어요. 애들 막 과자 뭐 뺏어 먹고 야 그거 좀 줘 뺏어 먹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어제 저녁에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 직전에 저녁 식사를 해야 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저를 보고 인사 좀 하라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걸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재홍 목사님 좀 이야기, 김재홍 목사님 마인드 교육하는 그런 얘기,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나서 알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세 분이나 계셨대요. 그분들이 제 책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바빠서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나왔는데, 뒤에 그분들 황장로님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보는데 진짜 잘나간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 닥치면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도투락이라고 하는 식품이 있었는데 그 회사 회장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원래 그분이 함태탕광이라는 탕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함태탕광 그러면 정말 뭐 탄 질이 제일 좋은 탄이고 돈을 잘 버는 탕광이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앞을 점을 쳤대요. 경제가 발달하면 이제 좋아질 건 뻔하고 그러면 석탄이나 연탄 쓰는 게 없어지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없었는데 탄광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탄광을 팔로 내니까 모두 미쳤다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되는데 함께 탄광을 팔고 도투락이라는 식품회사로 변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 도투락을 한 그때 이제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는 땅값이 1년에 배씩 오르니까 기업들이 무슨 장사를 해도 땅 장사만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업무에 필요한 땅 말고도 은행 빚을 얻어가 땅을 사놓으면 1년 되면 배씩 오르니까 무슨 장사 그 장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때 그래 도투락도 그렇게 했는데 은행에 돈을 갚을 일이 있어가지고 땅 하나를 팔았대요. 팔아 이제 계약금을 받고 은행에 너가 돈 넣을 걸 얼마 전에 막대금 받으면 그 돈 팔아 은행에 딱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뭐 회사는 너무 잘 되고 좋은데 제 마지막 그 돈을 받아가지고 땅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분 계약금을 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 빚 갚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은행 산 땅을 사나 막대금 낼 때쯤 돼서 우리 도저히 못 사겠다고 돈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도투락해서 그 큰 돈을 그 날짜까지 뭐 비우는 모으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을 다 은행에서 이제 안 되니까 돈을 못 내니까 경매로 잡아 경매로 파니까 반값도 안 되게 땅이 팔리는 거예요. 경매로 파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매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고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지구상에 무너졌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광명건설은 건설이 있었는데 대구는 청구건설, 광명건설 두 개 회사가 있는데 광명건설이 청구보다 훨씬 더 잘했고 광명건설에서 이제 그 새마을 공고를 만들었어요. 왜 건축 아파트 건축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고 빌려오니까 어렵고 힘들 거니까 자기들이 새 말고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광명 건설도 잘 되고 새 말에 너무 잘 됐어요. 새 마을 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광명이 부도난다.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에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새마을 금고 앞에 줄을 쫙 선 100m, 200m 줄을 선 거예요. 어느 은행에서 예금자가 다 나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마 돈을 줄 수 있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광명이 부도나는 걸 봤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건실한 사람이. 제가 기업이 무너지는 것들 하나, 둘, 뭐, 지금 그 보려고 안 해도, 알게도 광명은, 저희들 교회 형제들이 광명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 잘 알고, 사정 잘 아는데,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 건강 이런 게 하루아침이더라고요. 막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뭐 떵떵거려도 하루아침이더라고. 그런 게 수없이 수없이 지금 잘 돼가는 회사들이라도요. 저 같은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목사인데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위궤양으로 석 달 동안 고생해서 위가 체중이 7kg나 빠졌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딱 24시간을 딱 고쳐주셨고 신장이 안 좋아서 제가 참 고생을 하고 1999년도에 미국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세계 최고 심장 전문 박사가 현대의학을 당연히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99년 5월, 6월 달까지 막 거의 죽을 뻔했는데 팔을 송어솔밭에 수양이 하다가 아무 약 내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줘서 제가 교회 서울에 와서 이 조구청하고 싸우면서 이 예배에 뜯길 정도로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뭐 제가 어떤 제가 뭐 합니까? 뭘 합니까? 성경 두 줄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앞에는 많은 대적과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머리로 쓰는 거 보면 막 안타까워요.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제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아이들 학교를 일주일 동안 결석을 시켰습니다. 그랬냐?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서 복음 전한 걸 아이 그냥 뭐 아이들 데리고 차에 데리고 이제 차 안에 자고 그러면서 뭐 아이들 원하면 햄버거 사주고 그러면서 제 아들이 제 아이들 마음 안에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를 계속 심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 어릴 때 목욕탕에 데려갔어요. 이놈이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 들어가 있는 막 아버지 밀어놓고 그랬는데 때를 밀었어요. 영구가 왜? 아빠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내가 지금 네 때를 밀지만 네가 그냥 내 아들로 키우는 게 하나님의 종을 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 일의 하나야. 알겠어? 왜? 걔 아들이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키워온 그 과정을 아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 일주일 동안 결석시키고 칸타타 투회 같이 다녔습니다.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이 자기 아들, 내 손자를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 만 손끝만큼도 없고 유명한 대학에서 훌륭한 박사가 되거나 그 아무 관심이 없어. 제가 아들을 미국 보내면서 영구가 예 아버지 너를 내가 미국으로 보낸다. 미국에 가거든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다. 누가 너를 장관을 세우지 않을 거다. 누가 너를 장관 세웠겠냐. 그렇지만 혹시 너를 장관 세우더라도 하지 마라. 복음 전도자가 되라. 누가 너를 대학 총장 세우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혹시 세상 어쨌든 네가 대학 총장이 너를 총장을 하라거든. 절대 하지 마라. 너 좀 굶게 하면 굶어라. 헐벗으면 헐벗고 고생이 되면 고생을 해라.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지구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너무 귀하다.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명심하고 미혹하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복음 전도만 해라. 제가 제 아들 동태를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한 번씩 기회되면 아이패드 가지고 얼굴 보면서 뭐 저 정말 페이스타임인가 뭘 해요. 아들 마음에 복음을 향한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 뭐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 국회의원 되어서 변호사 되고 싶은 마음,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어도 장관이 됐어도 왜 저는 이번에도 말라위 영부인, 전 영부인 교제를 딱 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남편이 죽고 난 뒤에 3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면서 마음의 말을 잊었다 하더라고요. 말을 잊었다 하더라고요. 거의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그 대통령이 타던 차도 저를 보고 타라고 주시고, 내가 농담 같지만 그냥 차를 타시라고 해서, 타라고 해서 이번 여기에서 또만 타야 하는지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얼굴에 그 어두운 수심이 지나가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영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부인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IYF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라위 청년들 일하십시오. 우리 IYF 고문으로 일해 주세요. 영부인님이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고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 물고문 뭐 전기고문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여기 김성경 목사가 있는데 김성경 목사하고 마음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영부인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 내가 영부인에게 보석을 주거나 좋은 차를 주거나 좋은 집을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그 문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부모하고 막 원수된 아이들 그리고 막 이런저런 문제에 빠진 아이들 자폐증 있는 아이들이 변화돼서 얻는 기쁨을 그 영부인 마음에 계속 갖게 되게 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떠난 뒤에 며칠 지난 뒤에 영부인이 그 김성경 목사를 찾아갔답니다. 그 찍은 사진이 이달 기쁜 소식이 전면에 나온 전면 그 사진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걸 의논하러 왔고 배우러 왔다.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지금 그분은 현직 대통령 형수님이고 그리고 국제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 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목사인데도 그냥 진짜 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좀 고함도 지르고 해요. 근데 가늠한 여자 이 이야기를 이번에 하고 또 가늠한 여자하고 내가 많이 친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가까워졌어. 매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막 그러면서 그 여자 가늠한 여자의 마음을 더듬어 봤어요. 가늠하다 잡혔을 때 마음도 더듬어 보고 돌에 마주에 끌려갔을 때 그 마음도 더듬어 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도 보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마음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죽으면서만 살려준 게 아니고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이 여자의 일생을 잡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그 마음 속 예수님 마음 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이야기가 여자의 앞길을 복되게 이끌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너무 복되게 너무 아름답게 그 뒤에 이야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강남께 그런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꼭 가늠은 안 했지만 제사 안 받고 난 뒤에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그거 보면 안 된다. 그 저희들 교회 와서 제사 안 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그래서 강남교회 형제자매 보면서 이 제사 안 받고 뒤에 사는 사람이 이런 걸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강대상에 얼마나 오래 더 올라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100년, 1000년 내려가기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하는데 정말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강대상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늠한 여자에 관한 글을 쭉 읽으면서 그 여자 마음을 뜯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대할 때 오늘 이제 아침에 예배소서 2장을 읽었는데 예배소 2장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나 가늠한 자 똑같지 그지요. 착한 자매나 악한 자매 똑같지요 그지요. 그 성실한 형제하고 불성실한 형제 똑같지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2장 1, 2, 3절에 우리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줬어. 근데 이제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예배서 2장 1절, 2절, 3절은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은 이 더러운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대가나 돈이나 어떤 것도 손금만한 것도 우리에게 첨가되지 않았을 때 안 하고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무슨 어떤 대접을 받을 때 내가 저녁을 한 그릇 샀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저녁 한 그릇 사셨으니까 지금 내 오늘 내가 사겠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지난번에 산 그 대가지 그지요? 내가 저녁 산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공짜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데 은혜가 되다가도 내가 조그만 일만 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야기했지요. 이 시계가 100만 원짜리인데 만 원을 받아도 대가를 받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값을 받은 겁니다. 그럼 천 원을 받아도 내가 이 시계에 대한 값을 받은 건 은혜가 아닙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받아도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은혜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뭘 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 난 그래도 하나님께 성심을 드렸어. 어렵게 연보했어. 내가 했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그 아무것도 못하고 죄를 지은 가늠한 여자. 이 여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돌로 치는 다 내쫓아주는 이 일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이 여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내가 선하게 살아야 복을 얻을 것 같고 죄사함 받거나 그건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충성해야 될 것 같고 더 뭐 성실해야 될 것 같고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2장 1절, 2절, 3절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내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1절, 2절, 3절에는 죄사함을 받거나 복을 받고 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늠한 여자의 상태입니다. 죄만 지었지 복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예수님 만나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아닌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재산 받고 난 뒤에 사는 것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하면 복을 안 주고 내가 뭘 하면 복을 주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죄 속에 악 속에 빠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걸 볼 때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슬프면 하나님이 슬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라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해서 뭘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양이 있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죄사함 받도록 이끌어주시고요. 그냥 이끌어주실 때 그냥 끌려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머 내 죄가 사해졌는데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은 다 넘어져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 보호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호하십니다. 자 거기에서 가늠한 여자가 잘해서 얼굴이 예뻐서 뉘우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젠 착하게 살 것 같던 예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긍휼을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자 돌로 치는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죄에서 벗겨주시고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 붙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내가 뭘 못했으니까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는 현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잘못된 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1절, 2절, 예배서 2장 1절, 2절, 3절에 우리가 행한 우리 인간의 모양 그랬다 그랬죠.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인하여인데 뭘 인해서 이렇게 하냐?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너의 성실함을 인하여서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너의 충성됨을 인하여서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을 인하여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 진실함을 인하여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인하여도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어떤 조건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조건 첫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나요. 이 두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면 하나님에게도 나온 거고 우리 사랑도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그것에 인하여 복을 받으면 잘못하면 저주를 받아야 하고 잘못 저주 뭐 책망을 받아야 하고 잘못 기도를 안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한 그 풍성한 긍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충성돼서 구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한다고 해서 구원 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허물이 있다고 우리 돌이켜 저 하나님 에이 저놈 인간 안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는 건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우리 행위와 상관도 제사만 우리 노력이나 선행이나 착각이나 잘못한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에 굳게 그것 박아 놓읍시다. 우리 행위와 상관. 그러면, 만일에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해서 죄를 사해주었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뺏을 수 있어요. 그죠? 너 성실한 줄 알고 내 죄 사해줬지만 넌 말이 안 되네. 다 제사함 내놔!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그 우리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행위를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인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인도했지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귀엽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겁니다. 너 육신적이잖아. 너 세상 사랑하잖아. 너 정력주의잖아. 하나님 너 도와주겠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사랑한 내가 정력적이 아니라서 육신적이 아니어서 세상적이 아니라서 아니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사랑이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는 모든 자를 물리쳐주고 그 돌 하나도 여자께 날아오지 못 다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그 다음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어한 이야기 했죠. 그 여자께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게 이 말이 어찌해서 가늠한 여자에게만 한 이야기입니까? 나에게도 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물리치고 여자 돌로 다 물리치고 여자를 세워놓고 그 앞에 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거야. 그 이야기 왜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자에게만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너를 심판하는 모든 심판을 내가 내밀 거야. 쫓아버릴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돌멩이 하나 네게 날아오지 못하게 할 거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못했습니다. 돌멩이 하나 내 상처를 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박옥수 목사 선에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실에서요. 아니에요. 성실에서요. 아니고요. 허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충성해서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요한복음 8장 때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늠한 여자한 대명사고 전 세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 놓고 대표로 그 이야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학교 졸업장 줄 때 전교학생들 뭐 422명 한 살씩 교장 선생님 뭐 위 사람은 이 학교에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 한번 인정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표 누구 나와서 도도도도도 이 사람은 3년간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졸업장을 수여함 그렇게 하지 그죠? 똑같은데 대표로 그 가늠한 여자가 나왔어요. 저 여자 왜 대표로 나가? 근데 이제 그 더러운 여자가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도 대표를 세우는데 나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로우세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막 몽둥이가 막 들고 치면 어찌나 하고 막 재앙을 내리면 어찌나 막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젠 우리가 은혜의 배를 탔습니다. 알겠습니까? 은혜의 배는 돈은 하나도 안 내고 타는 겁니다. 대가가 없이 그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그 이야기 했죠. 대한항공 직원이 어느 날, 아이고, 밀리언 마일로네요. 예. 1등 자리가 남는데 1등 좌석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돈을 더 줘야 하는데.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소리만 했어요. 돈을 내고 할 것도 뭘 고맙다케. 당당하게 가는 건데, 그죠? 진짜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긍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여러분 대가나 행위나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긍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믿으십시오. 한 내게 선이 없어도, 의의가 없어도, 거룩함이 없어도 가늠한 여자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십시오. 믿으세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 생에 많은 대적에게서 많은 환난에게서 고통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로부터는 평안을 예수님께로부터는 기쁨을 예수께로는 은혜를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집회를 한 1년 하고 싶은데 저 오늘 저녁에 마지막이라니까 좀 섭섭한데요. 집회는 마치지만 여러분은 그 은혜에선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내가 잘했다는 거 허무한 마음 절대 갖지 마십시오. 난 더럽고 추한 인간이야. 잘한 거, 요만한 거 보이려면 내 행위에서 악한 게 더 많아서 그걸 아예 숨기는 게 나. 그렇죠? 하나님 긍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얻은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난 뱃속에서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얼굴 예쁜 얼굴을 주셨네. 쟤는 뱃속에 되게 나쁘게 살았는가, 돼지 코준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도 은혜고, 복된 것도 은혜고, 평안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걸 또 뺏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이제 막, 그래도, 쟤 막 지도 되겠네. 이제 막, 은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된다고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마음이 들어가면 쟤 막 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심홍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쵸? 대한민국에서 모르면 다 간첩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술 끊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술 끊으려고만 해도 이제 막 근심이다 두려워. 어느 날 자매가 이제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20년 동안 징글맞다 지긋지긋하다 또 못 살겠다. 저한테 울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 울지 말고 남편 데려와요. 그래서 그 이따가 새벽에 남편 데려와 벌써 소주 두 병 마시고 왔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술을 그렇게 끊어도 안 되기 때문에 술 끊어도 막 고통만 든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영원히 온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형제를 영원히 온전히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형제 온전해요? 안 합니다. 온전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온전하나 그래서 그렇게 술주정뱅이가 당연히 안 하다 그러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온전하다 돼 있네요. 성경이 맞아? 형제가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형제 온전해요? 안 온전합니다. 이걸로 15분 동안 둘이 싸웠다니까요. 15분이 지난 뒤에 형제가 온전하다는 말을 입으로 했어요. 그 기적이에요. 막 개판치고 술 마시고 그런데 내가 온전하다. 그 내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하는데 울고 그런데 예수 울지 마라 잔다 그런 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참 예수라는 웃기는 소리. 죽었는데 잔다고 말이 돼. 우리가 자는 건 죽은 거 구원 못할까 봐.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는 건 맞죠. 우리가 볼 때 죽은 것 같죠. 예수님 잠깐 자는 게 맞아요. 그죠? 형제가 볼 때 개판이고 술주정 매이고 막 온 동네 다 쓸어도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야. 그걸 믿어야 돼. 형제가 믿으라고 했어요. 15분 지난 뒤에 믿습니다. 형제 온전해? 예, 온전합니다. 술 마시고 뭐가 온전해? 그랬더니 그도 성경이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옳은 대답이 그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보기에 죽어도 하나님이 잔다 하면 자는 거예요. 맞지요? 그 나도 배가 아픈데 하나님 나았다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그러면 내 말 믿을래? 하나님 말씀 내가 볼 때는 아픈데 하나님 나았다 그래. 나았다 해버렸어요. 아프지만 나았다 그래. 딱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신 내가 뭐 판단할 때 이게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그거 보지 마라. 내가 보고 뭐 온전하냐 보지 말고 예수님이 온전하면 온전한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 비 온다면 비 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무슨 비가 와 하면서 방주한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망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하고 맞을 때만 믿지 말고 안 맞아도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 무슨 말인지. 그날부터 술 한 번을 그렇게 발부둥치도 안 되는데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심홍수는 마음속에 술 먹고 싶은 생각만 잔뜩 기록되어 있었는데 마음만 쳐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딱 그걸 지워버리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 생각에 기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심홍수 형제가 달라져버려. 심홍수 형제가 공헌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선교의 믿음이 어떤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 참 고맙다. 정말 스타가 돼가지고 또 진주가 한번 쓸었다 하더라고. 막 카메라 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사람들, 야 홍섭이 어떤 노인이 홍섭이 지가 온전해. 그럼 난 더 온전하다 했대요. 그분도 구원받은 형제님인데 그날 그 소리하고 술 딱 끊어졌대. 그 어른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 가면 이 좋은 걸 왜 안 받아? 온전하다 받아들이면 온전해지는데 나 안 온전해 가면 안 온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주님은 나 불행하다 그래요. 그럼 늘 불행해져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나를 온전케 했어. 하나님 나를 지켜서 무슨 어려움 와도 주님이 도와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를 다 온전케 하고 범죄치 않도록 이끌어주시듯이 여러분들도 복되고 영광스럽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땅인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잘 못 느끼는데. 많은 형제들, 자매들 저희 교회에서 보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간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간적일 때도 있어요. 자매들끼리 뭐 다투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 아내도 저하고 막 대들 고집 부리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고 가족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럴 때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바꾸신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이 가늠한 여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늠한 여자 속에 모든 근심을 다 제해주고 그 여자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 여자 마음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말 행복하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도록 해주시겠다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도 더러운 죄인들이고 악했는데 그 모든 돌을 물리쳐 주시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 여자의 기회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따뜻한 말씀이 여자 마음에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불평만 있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심만 있었고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인데 가늠한 여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동안에 바쁘셔도 좀 신앙상담 옆사람하고 마음 있는 이야기 서로 나누어 가시면 굉장히 축복이 될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신앙 상담하실 분들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